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이 예배가 저에게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으로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양식이 되지 못하면 제가 한 주간 힘을 잃을 것이고 제가 살아갈 능을 잃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각 사람에게 양식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라 하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감정으로 각 사람 마음을 주님께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맨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절만 딱 읽으면 결론이 나오죠. 그냥 아, 남욕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오늘 설교 끝났네요. 아주 간단한. 근데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길게 할까요? 우리 좀 깊게 봅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비판이란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남의 말 하지 않는 사회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을 해야 진보합니다.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이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요, 아무도 남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못된 놈들이 설치고 다니는 사회가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멋대로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자기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남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꼭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봅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란 표현에서 비판 자체를 금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계속 욕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비판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이, 어떤 좋은 것이든 뭐가 있어요?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 그렇죠? 되게 많은 좋은 것들이 정도를 넘어가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한 잔 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알코올 중독이죠. 그렇죠? 뭐락 한두 시간 하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일정점을 넘어가면 오락도 중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계시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그걸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은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비판의 즐거움이 있어요. 비판의 즐거움. 해보셔서 아시죠? 비판하면 뭐가 좋아요? 비판하면 비판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요. 비판은 우리 가운데 우월감을 줍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난데. 아, 답답하네. 이렇게 비판하는 동안 내가 무슨 우월감을 느껴요? 내가 역량의 우월감을 느껴요. 내가 쟤보다 유능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왜 얘는 이렇게 행동,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애네, 얘는 되게. 그렇게 비판 동안 나한테 뭐가 느껴져요? 도덕적 우월감이 느껴지죠, 그쵸? 비판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비판을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지 같은 놈인데도 난 되게 의롭고 탁월한 사람처럼 내가 느껴진다니까? 원래 의롭고 탁월한 기분을 느끼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내가 의롭고 탁월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이 있는데 뭐예요? 남욕을 막 하면 내가 되게 의롭고 탁월한 기분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쉽고 매력적인 게. 그렇죠? 이 우월감만 오나요? 패키지로 정당성도 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못한 것도 있어, 생각해보면. 하지만, 아,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쵸? 내 행동에 뭐가 와요? 정당성이 와요. 내가 회사를 막 욕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대충 행동하는 게 괜찮아요. 왜? 너무 나쁜 회사잖아. 그렇잖아요. 비판은 뭘 줘요? 정당성을 줘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사회한 사회와 공동체인가 조직을 비판하면 내가 거기서 좀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와요. 그럼 좀 편해진다고 내 자신이. 그렇죠? 거기에 뭐까지 오느냐면 어떤 정당성이냐면 성공의 정당성까지 옵니다. 비판을 한참 하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복용하시면 꾸준히 복용하면 난 되게 맞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내가 잘 돼야 돼, 잘못 돼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잘 돼야지. 그렇죠? 성공의 정당성까지 와요. 그래서 비판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 할 때 막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되게 기분 나쁘게 막 얘기한다고 느껴지죠. 이건 문제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되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세요. 여러분 신나 있어요. 촬영해서 보세요. 여러분 신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신나 있어요. 저도 너무 신나 있어요. 제가 누구 지금도 신났잖아. 니네 비판하는 나쁜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막 신나잖아. 막 엄청 신나. 신나요. 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그건 패키지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비판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패키지로 약간의 즐거움이 가미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도 하다 보면 일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뭐든 일정한 즐거움이 가미돼 있단 말이에요. 약간씩. 그걸 계속 잘해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일정한 우월감과 정당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요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비판 자체 아예 못하게 돼요. 그쵸?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중독되는 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선을 내가 탈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을. 아,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 이 세상에서 나는 아, 스마트폰을 절대 안 쓰고 2G폰을 쓰고 내 아들도 2G폰을 쓰고 그게 뭐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거지. 폰을 쓰면서 적당히 쓰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난 절대 난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뒷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뭐 자랑스러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아예 그렇게 뭐 극단적이잖아. 그냥 적당히 하시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돼요. 이게 즐겁다 보니까. 즐거우니까 중독돼요. 이게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양을 보면 알죠. 양. 중독의 가장 심은 양이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 스마트폰에. 아, 저 중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오락해. 아, 오락 중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일단 중요해요. 중독이. 그럼 비판 중독인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만나면요, 누구를 만나도 일정한 커멘트를 해요. 아, 그 사람 좀 이런 것 같아. 뭔가 단점 하나 꼭 얘기를 해야 속이 풀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아, 이 사람 이런 부분 좋은데, 이런 부분 좋은데 뒷말 하려고 붙인 거 붙여. 아, 좀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거슬려. 얘는 이런 것 같고, 쟤는 저런 것 같고, 쟤는 저런 것 같고, 쟤는 저런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항상 있어. 이거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아, 왜 이 조직은 이 모양이지? 항상 비판이 많아요. 물론 비판이 많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비판 중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제 거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전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양이 되게 많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조직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뭔가 단점들이 계속 느껴져.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다 별로고 여러분들 사는 생각이 별로여서일까? 아니면 여러분들 비판 중독이어서일까? 나는 그 모든 대상들을 비판하면서 일정한 우월감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나? 아니면 실제 그것들이 문제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서로 구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는. 그쵸? 증상이 있어요, 초기. 비판 중독 초기에는요, 그냥 성격처럼 보여요. 초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조금 더 남들보다 즐겁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적당한, 그럼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나에게도 크게 해롭지 않고 남에게도 크게 해롭지 않게 일정한 약간씩의 비판들을 하고 살아가는 건 그냥 이 사람의 자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렇죠? 생활에 자기를 되게 우월한 사람은 일정한 탁월성을 느끼게 하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성격처럼 보이는 선이 있어요. 두 번째, 자만의 중기라고 표현하는데 인식왜곡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좀 넓게 인식왜곡의 중기인데 근데 비판을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비판 양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양이 많아지면 회사를 가도 얘네들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난 거기서 우월감을 느꼈어. 사람들 만나면 얘들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난 우월감을 느꼈어.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연결되겠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람들이나 세상은 다 좀 별론데 난 되게 괜찮네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자만이죠. 이 사람의 구조가 딱 어떻게 잡혀요? 아, 난 되게 별로이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느껴요.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아, 세상이 좀 별로야. 이게 딱 자기의 딱 그게 돼요. 그렇죠? 약간 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건방지거나 자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비판 중독의 정도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되게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당연히 여기 가는 거예요. 약간 자만해져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측면들이기도 한데 조금 게을러져요. 왜냐하면 얘기했죠. 비판으로 느껴야 되는 즐거움은 사실 성실로 느껴야 되는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더 나은 존재로 느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뺏었었기 때문에 성실적으로 굳이 안 가요. 조금 게을러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비판하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돼요. 감정적 일체감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탁월하거나 본인이 까다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A라는 걸 비판했을 때 뭔가 반론이 들어오고 반박이 들어와서 자기 논리가 깨져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비판을 통해서 뭘 썼어요? 우월감과 정당성을 획득했죠, 정서적으로. 근데 자기의 비판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넌 못났고, 못됐고 잘 안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느껴지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내세운 견해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나한테 인신공격한 것처럼 들려져요. 왜냐하면 내 의견과 내가 감정적으로 일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계는 자만이 핵심 포인트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식왜곡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게으른데도. 그리고 자기 의견과 자기를 일체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뭔가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게 일정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중기. 그럼 중기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이제 이거의 장점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이 좋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나중에 얘기하죠. 세 번째, 후기. 그럼 사람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존재예요. 보세요. 처음에 초기에는 이것 비판하고 이것 비판하고 이것 비판하면서 그냥 즐거움을 따먹었어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많아지면 연결되죠. 그렇죠? 연결되니까 하나의 세계관이 돼버렸죠. 세계관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은 다 문제고 난 잘났네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중기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 되면 그 세계관으로 누구도 판단하겠어요? 나도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고정되잖아요.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라는 생각이 고정되는 사람은요 그 판단이 어느 순간 어디를 향해 그 칼이 나 자신을 향해 버려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이 나 자신을 향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얘기하고 이럴 땐 그 사람이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건방지다라고까지 보였는데 이게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 칼이 자기를 향하면 사실은 집에서 혼자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해요. 후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평가절하해요. 그러니까 방치하겠죠. 돌보지 않겠죠. 사랑하지 않겠죠.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좀 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돌보지 않는 나를 또 비평하죠. 평가하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속 시끄러워지는 거고, 복잡하게 얘기하면 자기 분쟁의 형태로 돌아가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와 논쟁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내가 나를 계속 비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나를 계속 합리화하고 막 이런 역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남들 비판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 내 속이 시끄러워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후기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도 이제, 난 내가 비판 중독이었어. 자꾸 또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도움이 안 돼. 그냥 뭘 주던 그걸 자기를 비판한댔어요. 그래서, 비판 중독이야. 난 후기야, 후기.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순간은 실제 인식하는 자기보다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되게 냉정하게 비판하지만 사실 그 비판이 자기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지고 그 맥락이 반복되죠. 이게 후기. 이 후기 때문에 비판 중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후기 때문에. 말기. 여러분 후기 상태에 진입하면요 힘들어요. 힘들죠. 이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 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됐구나라고 비판 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보통은 1번과 2번 초기와 중기에서는 비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좋으니까. 이때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3번이 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벗어나는 게 생겨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3번에서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비하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자기 비하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힘들잖아. 그럼 4번의 방법을 생각해요. 아, 계속 자기 비하에 허덕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요. 큰 결단을 해요. 실용적인 결단을 해요. 어떻게? 비판을 나에게 향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말기예요. 이러면 되게 전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상태가 되는 거죠. 남한테는 다른 사람은 되게 엄격한 기준을 비판하면서 사실 본인은 그 기준을 쓰지도 않아요. 본인은 그 기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 되게 비판해요. 근데 본인이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요? 나는 나를 비판하지 않기로 협정했으니까. 이게 말기. 기만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본인 속은 편해요. 하지만 삶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요? 이런 사람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왜요? 내가 나를 속여도 세상은 나에게 속지 않아요. 난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말만 그렇게 되게 그럴싸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야 결국엔. 그러니까 관계와 삶의 현장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요? 인격적으로 왜곡된 사람인 것 같은 오해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 그냥 중독 증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못 대먹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중독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있나?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에 간 사람, 말기에 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되게 재미있는 사회가 돼요. 기만의 사회가 되는 거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숭고한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남을 비판하며 본인은 숭고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도래해요. 사실 아무도 그 기준대로 안 살아요. 근데 모두가 그 기준을 갖고 남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말기죠. 기만적인 사회. 기만적인 사회가 무서운 건 기만적인 사회에서는요 공의가 선포돼도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의가 구현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만 저러는 것뿐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세력이 드러나서 막 의로움을 얘기해도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깃발만 저렇게 꽂은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세력이 등장해도 그 세력 영향력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기만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사기로 진입하는 건 진짜 힘들어져요. 하여튼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오늘은 3번. 오늘 후기에 집중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비판에 중독된 사람. 본문을 봅시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이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굉장히 사적 공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공간을 내려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뱃속 깊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후반부 구절을 좀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람들은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는 이게 참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먹는 게 뭐예요? 우리는 먹는 게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먹으면 힘난다. 기운이 난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기가 그 사람의 본체였어요. 그렇죠? 기가 그 사람의 본체였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기운이 난다라는 게 그 먹는 게 나의 본체를 유지시킨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어때요? 문화적으로는 기운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본체가 기운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얘기 아니지만 육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난다라는 표현을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음식을 그날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우리를 구현하는 핵심 부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은 에너지인 거야. 그냥 쓰고 버리는 거야. 에너지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음식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대인한테 음식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게 내 사지육체 오장육부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날 쓰고 버리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핵심 부분을 만드는 핵심 재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는가로 뭐야? 내가 구성돼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더 맞죠, 사실. 먹는 것 갖고 에너지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갖고 여러분들 몸이 되죠.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병 생기시죠. 인스턴트 많이 생기면 여러분 안 걸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면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냥 그날 쓰고 버리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건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먹질 않았어요. 같이 먹는다는 건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내가 되는데 같은 음식을 네가 먹으면 이 음식이 또 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랑 형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나는 것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랑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절대 안 먹어요. 같은 상에 안 앉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인격을 폄하하고 그래서 차별,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적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먹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건 맛있으면 땡이고 몸에 주면 땡이고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먹는 걸로 의미 부여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남의 말 하는 자의 말은 별칙 같아서 내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는 건 이런 비판 중독, 이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나를 포함해서 이게 비판 중독이라는 게 뭘 형성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과 인격을 형성시켜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거 되게 쉬우신 것 같죠? 그냥 그날 기분 좋죠? 여러분 이게 진짜 술이랑 담배랑 마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순간은 기분이 좋은데 그걸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막 해버리면 그게 내 건강, 내 영적 건강, 내 인격적인 건강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실제 훼손한다니까요? 내가 인식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실제보다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되지 않을 건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인식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자기 비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난 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되게 한심한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고 볼 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엄청나게 비하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아예 이중적 자아를 갖게 돼 기만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자꾸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영원히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고방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이 계속 비판만 그렇게 계속 드립다 먹어대면 그 식사 방법이 그 식사 습관이 이 사람의 내적 건강을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시는 음식에서 비판의 양을 줄이세요. 여러분 지방만 많이 먹어도 문제고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도 문제고 단백질만 많이 먹어도 문제래잖아요. 비판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예요. 내가 집에 가서도 얘가 만들고 만들고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얘가 마음에 안 들고 회사 가서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얘가 마음에 안 들고 SNS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기사 봐도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총량이 너무 많으면 그게 내 영혼에 해로우니까 줄이세요. 한국인의 식단은 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인 식단을 먹으면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분이 너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비판 사회예요. 왜요? 사회를 관통하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사회를 관통하는 의로움이 없으면요. 그 관통하는 의로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사회적 비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 반토하는 의로움이 없으면 계속 사회적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회적 의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면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이 시대의 트렌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외면하라는 게 비판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대신 이 트렌드에 너무 빠져서 여러분들 거기에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별칠 것 같아서 여러분 내면에 깊이로 내려가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비판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사실 연결되는 설교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스스로는 자기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평가. 여러분들 잘못된 자기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때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뿐 실제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보다 여러분 자신을 되게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감사해요 목사님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뭐 감사하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정서적 위로로 받아버려요. 지가 맞다는 거지. 낮은 자기 평가가 맞는데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니야 넌 그거보다 좋은 존재야 넌 그거보다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인 사람인데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아, 네 생각이 맞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판단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감정 빼고 얘기해 볼게요, 오히려. 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감정 쫙 빼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보니까 아예 출발 자체가 나를 비판하기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어요. 의도 자체가 보여. 이 논리를 펼쳐가는 의도 자체가 딱 보여. 날 비판하고 결정하고 시작했어.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만 내 논증의 자료로 탁탁탁 세네게 골랐어. 그래서 나는 나쁜 애래. 이 논리의 방향과 방식을 딱 보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맞을 리가 없어. 이 얘기가 이거는 보수 언론이 진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진보 언론이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읽을 때 알잖아요. 양쪽 끝에 있는 언론들의 얘기. 얘들은 욕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거 찾다가 하나 찾은 거고 그거 기사를 낸 거라니까 그걸 누가 믿니? 아무도 안 믿지. 그걸 누가 믿어요? 이미 이 의제 선택에 의해서 이 의제 선택에 이미 사견이 들어간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작에 의해서 이미 의도가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럼 그걸 안 믿잖아. 이건 객관적인 자료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그래요. 욕을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고 단점만 갖고 논증을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제가 몰라도요. 이 논쟁만 보면 그건 틀렸다는 거 확실해요. 안 그래요? 그건 틀린 게 확실해요. 그렇게 나쁜 것만 추렸으면 거기 좋은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쁜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관점을 바꾸면 다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도 그 논리를 보는 한 여러분들이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 얘기야. 따뜻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 완고하게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그 저평가를 되게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 비판 중독의 맥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자기비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실 내 속내는 내가 이 이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된 말을 한 적은 없는 예의, 지혜로운 사람 예의는 갖추고 있지만 내 속으로만 세상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든다면 여러분들은 뷰가 틀린 거예요. 비판 중독이에요. 그거 자체를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그거 고쳐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고쳐야 행복해요. 그거 고쳐야 행복해요. 어떻게 고치느냐? 방법은 세 가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이것도 중독이라 중독치료 맨 처음에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중독치료 맨 처음에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맨 처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메달 같은 거 하나 줘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중독 치료의 맨 첫 단계가 뭡니까? 내가 중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난 중독이다. 나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난 비판할 때의 즐거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거는 나한테 해롭다. 그 경향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 인격이 왜곡되고 내 관계가 왜곡된다. 그건 나한테 해롭다. 세 번째,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느껴야 되는 감정을 내가 누군가를 욕한 것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과도하게 비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난 비판 중독이 있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내 인격과 관계를 왜곡시킨다. 그건 나한테 해롭다. 세 번째, 아 그건 나한테 부끄러운 짓이다. 열심히 살아서 느껴야 되는 감정을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한테 부끄러운 짓이다.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인정하면서 뭘 하셔야 되느냐? 그냥 가장 초기 단계는 인정과 조정인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정하셔야 돼요. 뭘 조정하시냐면 환경을 조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환경을 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자극점을 줄이세요. SNS 보면 사람들 되게 쉽게 비판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연결된 사람을 비판하는데 좀 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SNS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가 자주 얜 왜 이래? 얜 왜 이래? 얜 왜 이래? 가끔 남의 SNS 캡처해갖고 야 얜 왜 이러냐? 아니 왜 그래? 그냥 팔로우를 끊어. 왜 걔를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자꾸. 아 얜 이러고 돌아다닌다. 얘는 얘 언제 뭐 언제까지 이런 그러지 마세요. 정치 기사 많이 보면 계속 욕하십니까? 그럼 정보를 줄이세요. 접촉면을 줄이세요. 정치 기사 보고 팟캐스트 방송 듣고 어디 유튜브 또 보고 해서 막 계속 정치 욕하는 걸 내 정서의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 해로워요.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취득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세요. 멈추세요. 내가 비판 중독이면 접촉면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그렇게 교계 욕을 했다. 막 찾아다니면서 욕해. 막 교계에 어떤 나쁜 일이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아, 또 이런 교계가 이 모양이다. 막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제가 꼭 알아야 될 정보만 알면 돼요. 그 정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 욕하면서 그게 자기 신앙의 의로움으로 비판 중독인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다녀요. 그 보면은 뭐 자기 교회 욕하다가 끝나니까 남의 교회 알아봐서 남의 교회 욕하고 그거 끝나니까 또 남의 교단 알아봐서 욕하고 또 와. 욕해야죠. 대안적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스스로 구별하세요. 자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접촉면을 줄이세요. 조정하세요. 저 그래서 SNS 안 해요. 해보니까 나한테 안, 딱 약간 중독기가 있거든. 줄이셔야 돼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고. 그렇죠? 인정과 조정.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여러분 비판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좁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면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0% 없는 사람 없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말다 잘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방향성은 잘 잡아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고 고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틀렸다는 것도 잘 동의를 안 하고 사실 정말 중심에서는 틀렸다는 건 알지만 내가 최대한 이걸 디펜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이게 총량의 문제의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비판 중독인 사람들은 왜 자기를 한심한 사람을 보느냐? 세 번째만 보니까. 세 번째만 가지고 그게 자기 전체 인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세 번째만 그걸 자기 전체 인생을 규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위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세요. 항상 나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오케이. 잘 못하구나 하는데 이게 네가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는 지점이야? 그건 거의 무조건 격려 폴더예요. 오케이.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이걸 해야겠다라고 내가 결정했고 해나가려고 시도하는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건 그건 비판 대상이 아니야. 격려 대상이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잘해보자.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저분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건 당연하고 이건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난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이래서 내가 진짜 다행이야. 여러분 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어때요? 마음에 들죠? 내가 어때요? 사랑스럽죠? 내가 어때요? 나랑 잘 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부분과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내가 못하는 부분에 뛰어드는 건요 허리에 아무것도 안 묶고 늪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느니 차라리 외면하세요. 4번으로 가세요. 말기로 가세요. 그냥 내 속이나 편하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보셔야 돼요. 난 이건 잘하고 이건 잘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건 문제구나 라고 해야 그걸 잘하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한동안 덮고 가세요. 아, 내가 이걸 문제인지 알겠는데 지금 내가 이걸 못 다루겠어 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어디 가서 이걸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대지 말고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덮고 가세요.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어떤 단점은 내가 인제도 지금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내 프라이버시라고. 그건 내 프라이버시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그것으로 내 인격이 폄하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그건 프라이빗하게 두고 이건 좀 미루어 두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이거를 잘해나가려고 하는 쪽으로 꺼내야겠죠. 그렇죠? 이 시선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누군가를 비판하려면요. 이 세 가지 시선을 보는 대상에게만 비판하십시오. 저 사람 이건 진짜 괜찮고 이건 잘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지?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해봐. 너 되게 좋은 애고 이거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비판은 충고죠. 이런 비판은 격려예요. 그렇죠? 이럴 때 얘기하세요. 사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잘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상황, 가정, 여러분들 속한 집단이 잘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참 좋은 부분이고 이건 되게 잘 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다 라고 할 때 비판하세요. 그래야 대안적인 비판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거 하세요.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 사람들 안 듣는 데서. 그 사람한테 절대 정보가 흘러갈 통로가 없는 멤버상에서. 회사욕은 교회에서. 교회욕은 딴 데서. 내 귀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아, 그런 교회 없겠어요. 욕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이. 임금기는 당나귀라고 어디 가서라도 하셔야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곧장 비판하려고 하는, 대안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통제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인정하고 조정하고 넓게 보고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일반론적인 충고고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짓 것 같아서 그렇죠? 남의 말하기에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 같아서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죠.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은 별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적으로 보면 주의 말 듣기를 즐거운 자에게 주는 말씀도 별칠 것 같아서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 사람을 형성시켜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A란 거에 비판이 돼요. B란 거에 비판이 돼요. 특별히 내 자신에게 비판이 돼요.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저 모양이지? 내가 나에 대해서 막 비판돼요. 비판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심판관이 누구예요? 나예요. 심판자는 항상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냥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 넌 진짜 똑바로 된 거 하나도 없고 넌 진짜 세상 한심하구나 이렇게 보실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대안적으로 보시는 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만 보지 않고 열을 보시는 분이세요. 글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어지는 그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대하고 내가 네가 이렇게 해나간 부분에 있어서 칭찬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이 부분들 네가 하지 않는 것에 안타깝고 넌 그보다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애고 내가 도울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별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이 세상과 타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판하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을 구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뭐가 대안이에요? 그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확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내가 이게 문제고 얘기하십니까?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 좋은 거라니까요. 중독만 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이건 이렇지 않아? 저건 저렇지 않아?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뭔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되게 심각하게 욕하고 계시다면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난 이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등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 빛 아래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실 새해 들어서 저는 소망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어요. 첫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난 주까지 소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기 평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흐름상에서. 그러면 소망을 가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더 깊고 높고 넓은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내가 내 관계적인 소망, 사회적인 소망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극복해야 되는 첫 계단이 뭐냐면요. 낮은 자기평가를 넘어가셔야 돼요. 첫 계단이 뭐냐면요. 그 소망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소망을 가진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목소리는 제가 표현하면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목소리는요. 그 소망은 위대한 것이지만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갈 만큼은 그만큼의 역량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약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갈 만큼의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역량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 마칠 건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아하세요? 날 좋아하십니까? 이 단추가 안 끼워지면 그 다음 어려워요. 그렇죠? 나 좋아하셔야 돼요. 사랑하세요?
아끼십니까? 돌보고 계시나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뭔가 나한테 화가 나 있고 나를 방치하고 있다면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뭐에 실망하셨습니까? 그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방치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그런 게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와 화평하십시오. 나와 화평하세요. 나에 대한 그런 엄격한 자기평가부터 걸어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죠. 하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잘하려고 하는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과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는 잘못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렇게 내가 나를 대하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연습이 되신다면, 이게 연습이 되신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타인도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단점 하나를 내가 못 견디겠고 이렇게 말고, 막 좀 미쳐버리겠고 이렇게 말고, 아니 이게 문제네, 이런 단점이 있지, 하지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하고 그를 좀 관대하게, 좋게 좋게 말고 관대하게, 넓게 장점, 단점, 개선점을 동시에 보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달면, 여러분, 아, 저야말로 이 비판 중독이라고 한 이 질병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도 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저에게 도전이. 부끄럽게도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막 한국교회를 막 욕하고 다른 교회를 막 욕하면서, 한국교회는 되게 문제 많은데 나만 되게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이런 감정선을 갖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 그게 팩트야.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 이 땅에. 내가 그분들한테 배우고 좀 더 잘해야 돼. 물론 나쁜 목사님들도 있지. 문제 많은 교회도 있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나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되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서 좀 방만하게 생활해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도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분들만큼 좀 더 좋은 목사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빠졌던 비판 중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숭고한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하면서 내가 숭고하다고 착각하는. 근데 막상 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이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자기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 기본적으로 좋게 포장해서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요. 예전엔 제가 주일 설교를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면요. 주일 설교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부서원들 아무도 안 만났어요. 쪽팔려서. 애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 지난 설교나 이번 설교나 되게 크게 차이가 없을지라고 생각을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이게 망한 거야. 내 생각에 이걸 잘 못했어라고 하면요. 막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막 되게 비난받는 기분이라 성도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설교분에도 그렇게 세리머니 할 때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서로 그냥 내 삼촌 올라가면서 그날 일정 마감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자기 비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민 떠는 사람이 다른 행동, 다른 신방, 다른 말 하나 뭐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얼마나 자기 비난을 심하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한테 엄격하게 굴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니까 내가 딴 데한테 엄격하게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얼마나 본인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정말 편안해요. 여러분. 중심이 잡혀요. 이 비판 중독에 있으면요, 내가 나를요 막 하늘 위로 올렸다가 땅 밑으로 쳐박았다가 이 자의식이라는 게 진짜 널뛰듯이 흔들려요. 널뛰듯이 난 이 정도 좋은 사람이야라는 딱 중심이 잡혀 그 인생에 일관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 사람의 핵이 잡히는데 이게 어느 날은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을 생각했다 어느 날은 내가 되게 한심한 사람 이렇게 널뛰니까 그 사람 인생이 잡히나 균형이 안 잡히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내가 나를 어떻게 말하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내가 되게 잘난 사람처럼 느껴져도 가끔 뭐 알잖아요. 뭐 그 반대도 많아요. 진짜 어느 날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나 혼자 진짜 내가 천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날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널뛰어요. 널뛰어.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딱 잡으세요. 너무 대단한 사람 막 이러지 말고 넌 이건 되게 잘해 좋은 사람이야 난 네가 이걸 잘해나가려고 해서 기뻐 근데 네가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좀 결국엔 고쳐보자 예 하나님 편안하게 나를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향해서 나가길 바라십니까? 올 한 해 내년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는데 이번 각자의 것을 바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나가려면 소망을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걸어나게 할 만큼의 자기 신뢰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 신뢰를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할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죠. 그럼 잠잠 여러분들 가운데 속 시끄러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 속에 시끄러운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상상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건 그거 자체가 제일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셨으면 고치시면 되고 지금 안 고쳐지면 나중에 고치면 돼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잘하는 거 더 생각하세요. 잘해온 거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시는 거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그 사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해서 멈추지 않고 뭔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서 막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미치겠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휘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건강한 비판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왜 이렇게 내 내면 이렇게 휘감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서 좀 더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에 휘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 그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느끼며 그 시선을 회복된 내 마음을 달라고 우리 들말 생각하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잘해나가실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잘해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 신뢰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입니까? 여러분들의 평가입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3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흔드는 모든 것과 싸우십시오. 그거는 맞아 보이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고 좋아 보이는 얘기지만 해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라나갈 수 있다는 신뢰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도한 자기비단으로, 내가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해서 내가 잘해나갈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이 말씀 문자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주 돌아보면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비판하면 결국 내가 쓰러지라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아버지, 그 얘기를 내가 맞는 얘기처럼 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에게 범했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죄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저 내가 나를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나를 비판하기를 멈추고 내가 화해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내 인생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세임내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주님, 때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판하며 그들의 인생 앞에 걸림돌을 놓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세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며 이 세상에 걸림돌을 놓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계를 사랑한다는 포장지를 가지고 교계를 비난하며 즐거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걸어나오게 하시고,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걸어나오게 하시고, 저희 말에 이제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들이 흘러나가 나를 통해서 누가 상처받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칠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여 그런 말들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들에 귀 기울이며 나를 지키고 각오하기를 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